라디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미국 간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중 3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봤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수석 부의장은 12일 워싱턴 인근 식당에서 한국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미북 협상에 대해 2주 후는 아니지만 3, 4주 후에는 열리지 않겠는가,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에는 실무회담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실무협상이 열린다면 상당한 정도의 접근을 사전에 해서 용을 그려놓고 눈동자만 찍는 식으로 협상하지 않겠나라며 3차 정상회담도 11월 중에는 열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는 해를 넘기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쓸 수 있는 타이밍이 안 오지 않느냐고 지적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그걸 판독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끝장을 내되 처음부터 호락호락하게 미국이 하자는 대로 끌려갈 필요 없다, 몸이 좀 달게 하자, 그런 선택을 했으리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이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을 했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협상 결렬을 선언했지만 미국은 2주 내 다시 만나라는 스웨덴의 제안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수석 부의장은 스웨덴이 근거 없이 2주를 제시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북한하고도 어느 정도 물밑 조율을 한 결과 아닌가,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받으면 얕보이니까 북한이 조금 버티는 식으로 제스처를 쓰는 것 아닌가 짐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동원한 압박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에는 북한이 ICBM을 또 발사할 수 있는 동창리 발사대를 완전히 재건하느냐가 관심사항이라고 본다, 그런 식으로 북한이 제스처를 쓸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모든 종류의 중국 분열 시도를 파괴하겠다고 경고했다고 관영 CCTV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네팔을 방문 중인 시 주석은 13일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와 회동해서 중국을 어떤 부분이라도 분리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으스러진 몸과 분쇄된 뼈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중국 분열을 시도하는 외부 세력에게 중국 인민은 몽상에서 깨라고 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올리 네팔 총리는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어떤 종류의 반중국 행위도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날 발언은 홍콩에서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신장 자치구 위구르족 탄압 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해설했습니다. 시 주석은 중국 지도자로서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12일 네팔을 찾아 국빈 방문을 시작했습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열도를 통과하면서 40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13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하기비스가 전날 저녁 상륙한 후 폭풍과 강풍을 쏟아 이날 오후 5시 현재 21명이 숨지고 20명이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부상자도 166명에 이르러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으로 일본 각지에서 연간 강수량의 30%에서 40%에 해당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가나가와현의 온천 관광지인 하코네에서는 48시간 동안 1001mm에 달하는 기록적인 비가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가사키시의 아파트 1층이 침수돼 60대 남성이 숨졌고 지바현 이치아라시에서 돌풍으로 차량이 넘어져 차에 타고 있던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재산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나가노현 지구마강 제방 등 전국 하천 14곳이 범람해 주변 마을 주택이 물에 잠기고 논밭이 침수됐습니다. 한편 하기비스는 12일 오후 시즈오카현 이즈반도에 상륙한 뒤 밤새 일본 수도권에 비를 쏟은 뒤 다음날 오전 미야기현 앞바다로 빠져나갔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13일 오후 6시께 태풍이 소멸해 온대성 저기압으로 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콩 시위대가 도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산 정상에 13일 자유의 여인상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시위대는 전날에 이어 대형 상가 등 도심 여러 장소에서 산발적인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는 19주 연속으로 민주화를 요구하는 주말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이날 로이터통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시위대 수십 명이 이른 새벽 3m 높이의 자유의 여인상을 짊어지고 사자산 정상에 올려놨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곧이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둥근 지구에서 미지의 세계를 탐험해 신대륙을 발견하고 개척하고 싶어하는 콜럼버스. 그런데 스페인 총리는 이미 신대륙을 발견하고 돌아온 콜럼버스를 시기하며 몽상가일 뿐이라고 말하는데요. 콜럼버스는 총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밖을 봐요. 뭐가 보이죠? 궁전, 교회들의 첨탑, 문명, 하늘을 찌르는 종탑. 모두 나 같은 몽상가가 만든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2년 개봉한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입니다. 제라르 드 파르디유, 아만드 아산테, 시고니 위버가 출연하는데요. 콜럼버스의 항해 500주년을 기념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그의 업적, 역경을 그린 영화인데요. 1492, 천국의 정복, 지금 만나봅니다. 서쪽 바다로 항해하면 인도에 도착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콜럼버스는 어린 아들 페르난도를 데리고 바다를 바라보다가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배의 모습을 보고 지구가 둥글기 때문이라는 돌아가야 하는 뱃길로는 너무 멀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었죠. 하지만 서쪽 바다로 항해한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구는 평평한 땅이라서 끝까지 가면 지옥으로 떨어질 거고 그곳에는 괴물이 살고 있다는 공포와 미신이 난무했는데요. 또 기존의 권리와 질서를 유지하려는 귀족들의 탁상 공론까지 콜럼버스의 제안에 제동을 겁니다. 당시 카스티아 왕국과 아라곤 왕국이 합병된 에스파냐를 통치하고 있던 이사벨라 여왕은 콜럼버스의 계획을 지원해 1492년 드디어 산타마리아 호를 비롯한 세척의 배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극심한 공포와 난관을 헤치면서 예정의 두 배가 넘는 2개월여 동안 서쪽으로 항해하던 콜럼버스 일행은 태초의 모습을 간직한 산살바도르 섬을 발견하는데요. 그곳을 인도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식민지로 개척을 시작하는데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수록곡 중에서 반젤리스의 28th Parallel, 위도 28도선이었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은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대륙 탐험 500주년을 기념해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의 합작으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유명한 제라르 드 파르디오가 콜럼버스 역할을 맡았는데요. 에일리언과 블레이드 러너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리들리 스콧 감독이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1492년 8월 3일 콜럼버스의 여정은 시작이 됐는데요. 실제 크기의 대형 범선 세척을 제작해서 촬영에 사용한 이 작품은 당시 대단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주관사인 콜럼버스 기념 사업회와 저작권 문제로 콜럼버스의 이름을 제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1492, 천국의 정복이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죠.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은 콜럼버스의 야망, 개척정신, 도전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92 천국의 정복 음반의 두 번째 곡목에 수록되어 있는 이 작품의 원제이기도 한 Conquest of Paradise라는 곡은 비장미와 웅장함 속에서 절묘하게 뒤섞인 서정미가 돋보이는 곡이기도 한데요. 힘차고 의미 있는 출발을 할 때, 그런 장관들이 연출이 될 때 곳곳에서 많이 사용되죠. 산타 마리아 호를 비롯한 세척의 선박이 신대륙을 찾아서 안달루시아의 팔로스항을 힘차게 출항할 때 신대륙 최초의 도시를 건설하면서 또 교회의 종탑에 큰 쇠종을 달아올리는 힘든 공사를 할 때 또 마지막에 영화가 끝나고 자막이 올라갈 때 흐르는 음악인데요.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주제곡 듣고 오겠습니다. 반젤리스의 Conquest of Paradise 천국의 정복 함께 듣고 오시죠. 주인공인 콜럼버스 역으로는 당시 프랑스 국민 배우라고 칭송받던 제라르 드 파르디오가 출연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콜럼버스를 아주 순수한 이상주의자로서 탐험가적인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이 작품 속에서 콜럼버스는 신항로의 개척에 따르는 황금과 향료 등 부의 창출에도 관심을 가지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구가 둥글다는 기존의 학설을 자신의 힘으로 증명해내려는데 집착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콜럼버스를 지나치게 미화한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콜럼버스가 산타 마리아호를 비롯한 세척의 범선으로 신항로를 찾기 위한 대장정에 나서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은 영화 에일리언의 주인공 시고니 위버가 맡았습니다. 품위 있고 호방한 성격의 여왕에 잘 어울리는 연기를 펼쳐 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이 영화를 여는 곡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은 콜럼버스가 본격적인 항해를 떠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데요. 광장에서 공개적으로 화형이 이루어지는 장면은 16세기로 넘어가는 르네상스 시기에도 광기와 비합리성이 어느 정도 지배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스페인에서는 종교재판 또한 극심했는데요. 스페인 종교재판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은 적게 잡아도 30만 명 이상으로 약 3만 명이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1492년에 개종하지 않은 자들은 국외로 추방이 됐는데요. 지리적으로도 계속 통합을 해 나갔는데 영화에도 이슬람이 지배하던 그라나다를 함락하는 장면도 삽입돼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에스파냐인들은 탐험, 정복, 상업활동을 하면서 가공할 만한 폭력을 휘둘렀는데요. 말과 칼, 창을 이용한 대량학살과 원주민 강제 노역이 자행됐습니다. 유럽인들에게는 영광, 원주민들에게는 비극의 시작이었던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반젤리스의 Light and Shadow, 빛과 그림자.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함께하고 있는데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유럽인으로 보면 새로운 세상이 전개되는 역사의 시작이었겠지만 원래 그곳에 살고 있던 토착민의 관점에서는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10월 두 번째 월요일을 국경일로 지정해서 미주 대륙을 발견한 이탈리아 출신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비롯한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의 공헌에 감사하는 콜럼버스 데이로 기념하는데요. 하지만 여러 도시와 주에서는 이날을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노예 제도를 도입하고 원주민 학살과 문화 파괴를 자행했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겹치면서 콜럼버스 대신 아메리카 대륙의 원래 주인인 토착민을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사우스 다코타주가 50개 주 가운데 최초로 1990년 아메리카 원주민의 날로 전격 선포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이 됐는데요.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시가 시로는 처음으로 1992년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버몬트, 알래스카주,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콜로라도주 덴버시, 포틀랜드, 앨버커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도 원주민의 날로 기념하고 있죠. 콜럼버스를 기념하는 나라는 미국뿐만이 아닌데요. 콜럼버스의 고향인 이탈리아, 콜럼버스의 항해를 후원했던 스페인, 그리고 콜럼버스의 이름을 딴 남미의 콜롬비아 등 미주 대륙의 몇몇 나라도 콜럼버스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1492년 10월 12일 현재 바하마 군도를 발견하고 이 섬들을 산살바도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바하마에 도착한 콜럼버스는 곧 내륙을 탐험했고 콜럼버스의 탐험 이후 유럽인들은 미주 대륙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습니다. 콜럼버스는 당시 인도에 도착했다고 생각을 해서 현지 원주민들을 인도 사람을 뜻하는 인디언이라고 불렀죠. 콜럼버스가 이탈리아 사람이어서 콜럼버스 데이는 특히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에게 특별한 날인데요. 이 콜럼버스 데이는 사실 미국 정부가 이탈리아계 미국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차별당하던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위해서 미국 정부가 이탈리아 출신인 콜럼버스를 기념하는 날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탈리아 이민자뿐만 아니라 미국 내 중남미계 주민들도 콜럼버스와 스페인 왕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콜럼버스 덕에 스페인 문화가 미주 대륙에 전파돼서 콜럼버스 데이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West Across the Ocean Sea, 바다 건너 서쪽으로 들어보시죠. 1492 천국의 정복은 당시 약 4,700만 달러라는 큰 금액으로 만든 대작 영화인데요. 북미에서 약 700만 달러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리들리 스콧 감독과 호흡을 맞춘 음악가 반잘리스의 음악들은 작품의 영상미를 뛰어넘고도 남을 정도로 압도적인 음악을 들려줬다는 평을 듣기도 했습니다. 불의 전차의 주제곡으로 1982년 아카데미 영화제 음악상을 수상한 반잘리스의 역할이 이 영화에서 컸죠. 그리스가 낳은 최고의 영화 음악가로 성장한 그는 블레이드 러너, 알렉산더 등의 음악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Eternity, 영원입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을 본 관객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누군가 살고 있었다면 개척이 곧 침략이다. 영화보다는 영화 수록곡이 더 빛났던 작품이었다. 신항로 개척보단 도달 후에 희망이 좌절된 데 초점이 맞춰져서 지루했지만 그래도 대작이었다. 콜럼버스를 조금 미화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제외하면 최고의 영화였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영국 일간신문 인디펜던트 평론가는 리들리 스콧 감독의 1492, 천국의 정복은 길고 정지된 텅 빈 선체다. 오래된 질서가 신세계에 부딪히는 영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 주간뉴스 잡지 뉴스위크의 평론가는 거의 5천만 달러에 달해서 탄생한 이 대서사극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영화 중에서 가장 재미없는 영화 중 하나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묵시카 앤더 홀스, 콜럼버스의 의견과 행동에 불만이었던 귀족 묵시카와 말입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명대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원주민인 우타판이 신대륙 건설에 동참하다가 결국에는 본래의 모습인 원주민으로 돌아가는데요. 원주민 우타판이 마지막에 콜럼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우리말을 배우도록 하시죠.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의 모든 공로는 동시대 다른 탐험가에게 돌아갑니다. 결국 콜럼버스에게 남은 건 세월을 낭비한 실패한 탐험가라는 오명과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뿐인데요. 그런데 영화 후반부에 콜럼버스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누리는 모든 문명은 동시대의 비난과 경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대로 행하는 선구자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영화가 끝날 무렵 콜럼버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국이 있는 곳엔 지옥도 항상 같이 있었기에 결국은 실패였었다.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1492년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일대기를 각색한 영화 1492 천국의 정복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1492 천국의 정복 중에서 콜럼버스가 인솔한 세척의 배 이름이죠. 핀타호, 니냐호, 산타 마리아호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세계 어느 지역에서나 널리 사랑을 받고 있는 과일 중 하나로 사과를 꼽을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인류의 사과 재배 역사는 4,000년이 넘는다고 합니다.
네, 참 오래됐는데요. 오늘날 세계적으로 사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역사가 긴 나라니까 일찍부터 사과를 많이 재배해왔겠죠. 전 세계 생산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네, 그 다음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인도, 폴란드, 이탈리아, 칠레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은 역사가 짧은데 세계 제2의 사과 생산국이라니까 좀 놀랍네요.
그렇죠.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약 200여 년 전에 유럽에서 건너온 이주자들이 새로운 땅에 정착을 해가던 시기 사과를 많이 보급한 한 개척자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채프먼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별명이 쟈니 애플시드였습니다.
네, 애플시드는 사과 씨를 말하는데 사과를 많이 심어서 그런 별명이 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채프먼은 1700년대와 1800년대 미국의 동부 지역과 오대호 지역에 많은 사과나무를 심었고요. 또 새로 정착한 사람들에게 씨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광대한 이 일대가 주요 사과 생산지로 돼 있죠.
미국에서는 이제 참 그럴만도 하네요. 네. 자, 그에 관한 책이나 시도 많이 쓰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On a tin pot hat, a bag of apple seed. 존 채프먼은 1774년 미국 동부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났는데요. 미국이 공식으로 독립을 선언하기 2년 전이죠.
아버지는 나타니엘 채프먼인데 미국의 독립전쟁에도 참전한 군인이었습니다.
존은 3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셋째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아버지는 루시 쿨리라는 여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자녀를 10명이나 두었습니다.
존 채프먼의 어렸을 때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들자 채프먼은 배다른 동생 나타니엘을 데리고 매사추세츠주를 떠나서 그보다 남쪽에 있는 펜실베니아.
미국은 당시 대부분의 영토가 개척이 되지 않은 때였는데 자, 그런 곳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사과 재배였습니다.
예.
예, 당시에는 주인 없는 땅이 많아서요. 그런 땅을 일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사과 농사를 지은 거죠.
채프먼의 사과 재배가 처음 시작된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사과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그것도 자세하게 알려지지는 않고 있는데요. 고향에 있을 때 과수원에서 일을 한 경험도 있고요. 사과즙을 만드는 일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 사과꽃이 너무 아름답고 또 맛있는 열매로 변해가는 것을 보는 게 좋아서 시작을 했다. 뭐 그런 말도 전해내려고 있죠.
자, 그런데 초기 정착민들에게 사과는 매우 유용한 식품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기르기가 쉬웠고 또 한 번 수확하면 1년 내내 먹을 수가 있었죠. 물론 생과일로 먹기도 하지만 요리를 해서 먹을 수도 있고 말리거나 설탕에 절여서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애플버터, 애플주스 등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이 몇 년 동안 펜실베니아 서부에서 사과 농장을 늘려가던 채프먼은 1801년 다시 더 서쪽 오하이오 밸리 지역으로 옮겨갔습니다.
채프먼은 약 400kg의 사과
일단 자리를 정하면 불필요한 나무와 잡초를 제거했습니다. 똑바로 줄을 맞춰서 씨를 심었습니다. 짐승들이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또 씨를 심고 나무가 자라면 다시 와서 울타리도 고치고 땅을 손질했습니다.
채프먼은 사업 수완도 주었습니다. 미래의 시장성을 생각하며 사과를 길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로 정착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 가까운 곳을 택했습니다. 정착민들에게는 사과와 씨, 그리고 사이더, 주스 같은 제품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씨가 모자라면 펜실베니아까지 돌아가서 씨를 갖고 왔습니다. 머지않아서 오하이오주 일대에도 사과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그를 쟈니 애플시드,
즉 사과씨 자니 이런 별명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자니 애플시드는 키는 작았으나 무척 열정이 많고 담력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총이나 칼 같은 것도 없이 혼자서 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잠은 노천에서 잤습니다. 옷은 머리와 팔이 들어갈 구멍만 낸 자루 같은 걸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도 음식은 해먹어야 되니까요. 냄비 하나는 꼭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집 없는 거지 같은 모습이었죠.
예.
이 원하기만 하면 집이나 옷을 마련할 수도 있었는데 애플시드는 그것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애플시드는 사실 성공적인 사업가였는데요. 돈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쓴다면 사과 농사를 개선하는데 또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정착민이든 원주민, 그러니까 인디언이든 모두 그를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여행을 다닐 때 흔히 사람들은 그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초대를 받으면 반드시 그 집 아이들이 먹을 것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배려하는 마음이 깊었던 거죠. 먹는 것도 소탈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낭비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습니다.
여러 해가 지난 뒤 애플시드는 오하이오를 떠나 더 서쪽 오늘날의 인디애나주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사과밭을 많이 일구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른 사과와 씨를 다른 지역에도 팔았습니다.
전해지는 자료에는 애플시드가 켄터키와 일리노이 그리고 오늘날의 웨스트 버지니아까지 사과밭을 확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플시드는 요새 말로 하면 자연보호 운동가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땅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다. 동물을 죽이는 건 잘못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자다가 방울뱀한테 물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뱀을 죽였는데 늘 그 뱀한테 미안한 생각을 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네. 또 아직도 천여진 곳들, 그러니까 인디애나나 오하이오 같은 지역에는 곰이나 늑대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도 그런 짐승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존 셰프먼은 기독교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 체프먼을 만나 기독교로 개종을 한 토착 인디언들도 있었습니다.
체프먼이 그렇게 돌아다닌 기간은 40년이 넘었습니다. 일생 동안 본인이 직접 일구었거나 씨를 주워서 조성된 사과밭은 다 합치면 무려 26만 제곱킬로미터나 됐습니다.
한반도 넓이가 22만 제곱킬로미터니까요.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지역에 사과를 보급한 거죠.
맞습니다. 1845년 체프먼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인디애나주 포트웨인에 방문했을 때 폐렴이 도졌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윌리엄 월스라는 사람의 집에서 70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체프먼은 숨을 거두면서 144만여 평의 과수원을 누이동생한테 주었습니다. 그는 인디애나, 오하이오 등 여러 주에 광대한 과수원, 수목원 등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가 타계했다는 소식은 워싱턴에도 알려졌습니다. 텍사스 출신인 샘 휴스턴 상원의원은 추모사에서 체프먼을 사랑의 일꾼이라고 묘사하고 그의 일생과 업적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는 그를 기리는 공원, 기념관, 학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의 정신을 되살린 각종 축제와 운동 경기도 열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인물을 소개하는 기념 우표에도 그가 등장했습니다.
인디애나 포트웨인 부근에 묻힌 그의 묘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 간 사람이 잠들어 있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을 세계적인 사과 생산국으로 만드는 데 초석을 놓은 존 체프먼, 일명 자니 애플시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두성민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내년 가을 대학 신입생이 되기 위한 학생들을 위한 입학 지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 또 고등학교 졸업에 준하는 자격을 갖췄거나 다른 나라에서 미국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도 바로 지금부터 원하는 대학에 입학 지원서를 내야 합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어떻게 대학 진학 준비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학생들의 대학 입학 준비.
버지니아주 비엔나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9월부터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대학의 입학심사 관계자들이 찾아와 설명을 하고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학교의 설명회도 열립니다.
So the big question the kids always have is, what are they looking for? And at this point, they're
학교에서는 12학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부모들은 어떤 것을 살펴봐야 하는지 대학 입학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과 자녀를 위해서 학교가, 부모가 어떻게 관심을 갖고 도와주어야 하는지 지금 미국 대학의 입학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다양한 방법과 조건 등의 절차를 설명하는 겁니다.
It's I think there's a mixture. I think it's a lot of nerves because you don't know what to expect a lot of times.
걱정이 많이 드는 시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뭐 그런 걱정이요.
고등학교 졸업반 12학년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가장 생각이 많은 시기입니다.
It's kind of it feels a little necessary. It would be unusual.
살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느낌? 미국에서 대학을 안 간다는 건 평범하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대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들 대학에 가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대학생이 되는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되는 거라고 할까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기대를 하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하는 수업들 듣는 동시에 대학교를 신경 써야 되니까 아마 가장 힘들다고.
대학 지원 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동안의 학교 성적, GPA 결과에 민감해지는 때이고 대학에서 집중하고 싶은 전공 분야, 또 가고 싶은 학교를 직접 찾아가 보고 갈 수 있는 학교에 대해서 수집한 정보를 살피고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이나 그런 걸로 힘든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조금 프레셔가 가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대학 입시를 준비를 할 때 은근히 준비해야 되는 게 되게 많은데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에세이, GPA 그리고 테스트 스코어 거기에다가 티처 레커멘데이션은 필요로 하는 학교도 있고 필요로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A lot. It's about a year in advance. I think it was like towards the end of my junior year, beginning of my senior year.
전 정말 1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물론 그 전부터 학교 성적도 관리했었고 SAT 등 입학에 필요한 다른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
주제에 따라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에세이 수필도 써야 합니다.
엑스트라커리큘러 같은 거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수상 경력 같은 것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잘한 것들 얘기한 다음에 티처한테 레커멘데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또 자신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께 나에 대한 평가서, 추천서도 부탁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죠.
Early admission and regular admission.
미국 대학들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0월의 첫날부터 한 달여 동안 입학 지원서를 받는 곳은 150여 곳입니다. 주로 명문임을 자랑하는 대학교가 Early Admission, 조기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학교 성 다양하고 지속적인 학교 밖에서의 활동으로 학교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뽑는 겁니다.
Policy,
학생들은 이 시기에 꼭 학을 선택해서 먼저 지원을 하고요. 12월 중순쯤에 그 합격 여부가 발표됩니다. 조기 전형에 합격하지 못했다면 1월부터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의 기회가 있습니다. 사실 조기 전형보다 일반 전형의 지원자들이 더 많은데요. 조기 전형, 일반 전형 모두 합격하면 무조건 입학을 해야 되는 경우와 합격한 여러 학교 가운데 학교가 지원하는 학비 보조금이나 장학금에 따라서 입학 여부를 조율할 수 있는 decision, 결정, action, 선택 학교가 나눠져 있고 이 5월 안으로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최종 결정하고 등록을 하고 나면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대학생이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대학 공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준비해야 할까요? 미국의 비영리 교육기관인 대학위원회 컬리지 보드에 따르면 공립인지 사립학교인지 살고 있는 지역의 학교인지 거주지를 벗어난 학교인지에 따라서 학비는 1년 평균 9천 달러에서 3만 달러대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숙사비, 식비, 책값, 생활 불리는 유명 사립대, 명문 사립대학은 1년에 7만에서 8만 달러라는 큰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If you're interested in financial aid for college or
하지만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이나 보조금으로 대학 공부에 필요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Going to need to fill out the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or FAFSA. It takes most people about 30
미국 연방 정부에 장학금을 달라고 신청하는 FAFSA가 있고요. 또 많은 사립대학에서 가정의 소득과 자녀에 대한 학비를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지 그 정보를 제공하는 CSS 프로파일 재정 보조 신청서를 바탕으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에서 내야 하는 비용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학생에 따라서는 학교가 생활비까지 주면서도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So lucky for me because my family is very low income and they I was the first person in my school to go to college. I did get a lot of government grants. I also applied to scholarships.
집안의 첫 대학 입학생들을 위한 특별 축하 장학금, 미국의 원주민, 인디언 후손을 위한 교육복지 차원의 장학금, 그리고 외국의 우수한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목적과 규모의 장학금을 제공하는 대학교들도 있습니다.
독립한다는 거죠?
그렇죠?
성인이 된다.
성인이 된다라.
미국 정부기관과 사립학교 재단이 적지 않은 규모의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모를 떠나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대학생들이 경제적으로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 그 궁극적인 취지입니다.
Some for some students if they are leaving home to go to college, there's a sense of freedom, but also like a responsible freedom there too.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하게 되는 그 걸음에 대한 걱정도 있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설렘과 기대가 더 많다는 고등학생들. 지금 이 시간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 12학년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요의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미북 간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